오늘 본문은 헌금을 다루는 말씀인데요. 사실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예, 상당히 불편하지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 헌금에 대해서 겁주려는가 보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겁을 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이 배경들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건이 기록된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떠했는지, 초대교회는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이 자신들의 피로를, 자신들의 것들을 다 나누면서 또 다른 공동체원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자가 없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 초신자라고 일컬어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밭을 팝니다.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하지요. 예, 드립니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멤버였던 초대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새신자는 와가지고 저렇게 자신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데 잔치의 전부를 다 내어놓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체면상, 내 입장상, 내 직분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또 생색은 내야 되겠고 그래서 자신도 밭을 팔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신은 밭을 팔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감추고 그 안에도 얼마를 감췄는지 알고 있더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더라. 두 사람이 똑같이 그 일을 진행해요. 얼마를 감췄다. 결국 그것이 오늘 문제의 발단입니다. 문제의 발단이에요. 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시킬 것인지 함께 기대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다룰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부담스러워할까? 그 근본적 원인이 뭘까를 잠깐 보면 첫째는 물질로 인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이미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투명한 재정 관리가 진행이 되고 또 계속 이렇게 재적회에 보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재정 문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단호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어렴풋이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신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깨트려지면서 헌금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신뢰가 깨트려졌으니까. 두 번째는 돈이라는 우상의 문제가 인색함으로 포장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이 신학의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가 나오고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전과 재정의 총재적을 다루는 이 구절은 2084개가 나옵니다. 대충 짐작해봐도 믿음도 중요하죠. 구원도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가 나오는데 금전, 재정의 청지기적 사명, 청지기적 역할을 다루는 구절은 2084개가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토록 돈에 대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돈 욕심이 많아서요? 예수님은 돈 욕심이 막 많아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하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막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물질에 매이면, 또 물질에 빼앗기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히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고 나누는 그 신뢰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언제나 개인적인 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나누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나누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는 밭과 그 집에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늘상 있었던 일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그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뭔가 나눔의 어떤 실천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치십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금액을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 압니다. 아시잖아요? 과부의 두랩돈을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과부의 두랩돈을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발로 차도 아깝지 않은 돈인데 그만큼 하찮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금액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나는 적게 헌금했으니까 그 사람은 미워하고 이런 하나님이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색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쫀쫀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얼마를 감추었느냐는 거예요.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 우리 인생 로드맵은 정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정직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정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의 문제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의 문제. 사람들끼리는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속이는 일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정직의 문제는 반드시 다뤄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단호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거짓의 영을 단호하게 대적하심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위선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나바 성도가 재산을 다 바쳐서 다 그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체면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해야 하나.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비교도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예요. 체면상 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바나바같이 다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일부를 이렇게 감추고 그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전부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면상 드릴 때가 있고 질투로 드릴 때가 있고 견제하며 드릴 때가 있고 남을 의식하며 드릴 때가 있고 내 이름값 때문에 드릴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동기를 보셔요. 바나바는 자신을 온전히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된 헌신을 드렸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드리고 나서도 기뻐요. 드리고 나서도 너무 기뻐요. 후회가 없어요.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 드린 것 자체가 축복이고 드린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헌신으로 드리면 남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저분은 헌금생활 참 잘하는구나. 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구나. 남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후회가 남아요. 아이, 조금만 잘라서 드릴걸. 아, 괜히 너무 많이 했어. 이런 후회가 들어요. 또 우리의 마음에 찜찜함, 계속적인 찜찜함이 남아요. 또 우리 안에 다음에 드리려고 하면 더 부담이 돼요.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거짓된 영으로 바로 이 거짓된 영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탄의 영은 어떤 영이다? 속이는 영이다, 감추는 영이다 이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영, 감추는 영이 사탄이다. 자꾸 속이게 만들고 감추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그 사람은 자꾸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속이면서 가식적인 것들만 이렇게 나한테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만남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만남이 진실되겠습니까? 그런 만남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금방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가식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아, 형식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진실되게 나와 함께 상대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죠. 조금만 관계 형성해 보세요. 아, 이 사람 참 진실한 분이다. 진실하게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구나.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음이 가요. 그런데 아니면요,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신뢰가 깨어지죠. 겉으로는 헌신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탄의 영에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나니아 부부가 밭을 팔았으니까 아무리 얼마를 감췄다고 해도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면 한 3억에 팔았다면 그거 얼마를 감췄다고 해도 한 1억은 했지 않겠습니까? 예? 감췄다고 해도. 그러면 그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어쨌든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나으니까. 그렇죠?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낫고 그러니까 당장에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뭐 안 한 것보다는 낫지 뭐.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기쁨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거짓된 영을 대적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거짓을 드러내게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본질상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3억 중에 1억이나 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 뭐 그 정도면 괜찮지 뭐. 그래서 넘어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정직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다루셔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정직, 그동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 숨겨져 있었던 것을 반드시 들추어 내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이 역사,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춰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혀 이것은 누구도 모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만방에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들춰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들, 숨겨졌던 것을 다 들춰내잖아요. 다 들춰내길 바라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들춰내서 더 이상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숨기고 감추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있고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체면 때문에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대충 하는 거지요. 또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금액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들의 차이는요 정직과 감춤의 차이예요. 바나바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드리는데 아나니아 부부는 인위적으로 체면 때문에 드려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결국 정직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아니면 내 믿음의 분량이 여기 정도까지 된다면 하나님 제가 드리긴 드리지만 제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직하게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재차 확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재차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얘기합니다. 나는 다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정직하지 못한 거죠. 감추어놓고 아예 차라리 정직했더라면 나는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은 다 드리고 싶지만 제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드립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괜찮았어요. 그랬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추고 위선되고 포장해서 드리는 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혹 우리 교회가 거짓된 헌신을 요구하고 있진 않은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혹 거짓된 헌신을 하고 있진 않은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거짓된 헌신의 자리로 나가고 있진 않은지. 세면으로 보이기 위해서 헌신을 혹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정직한 헌신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체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한 헌신이요. 어느 교회에 건축을 앞둬서 또 보니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참 이것도 우스워요. 하나님 앞에 참 심판받을 일 같아요. 부흥 강사 중에는 자기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강사는 교회 건축을 훌륭하게 잘 시키는 강사가 있고요. 어떤 뭐 강사는 뭘 잘하게 하는 뭐 성도들을 뭐 어떻게 이끌어가는 강사가 있고 뭐 이런 종류별로 전담 강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강사를 청빙을 한 거예요. 그 강사가 막 설교를 유창하게 막 설교를 해서 우리 막 교인들로 하여금 꿈틀꿈틀 아 나도 헌금해야 되는구나 막 해서 막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설교 마무리에 노트를 하나를 딱 꺼내더니 자 여기 놓을 테니까 자 장로님들부터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얼마 할지 작정하십시오. 첫 번째 장로님 나와서 아 백진데 이거 어떻게 써요. 그래서 장로인데 그래서 부담이 됐지만 금액을 좀 높이 썼어요. 그 다음 장로님이 딱 나오더니 어? 이 장로님이 이렇게 썼네? 자기도 부담이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 장로님보다는 좀 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보다 좀 더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줄 서서 성도들이 나오는데 다 보고 딱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얼마를 하는지 보고 자기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쓰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다 다른 교회 갔어요. 다 갔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너무도 우스운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또는 체면 때문에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포장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상 숭배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물질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감추는 것은 곧 그것은 우상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뭔가 감추고 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어떤 자녀들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생업과 미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영화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감추고 숨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몬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십니다. 만몬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만몬주의가 뭡니까? 만몬이 뭡니까? 고대 재정의 신의 이름이 만몬입니다. 돈의 신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재정의 신에 의하여 삶의 기준과 방향이 결정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고 돈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헷갈리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헷갈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제나 목적이에요. 그리고 돈은 수단입니다. 돈 필요하죠. 돈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죠.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요. 마음껏 쓸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크레고 힐 얼비츠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이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면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할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나의 공급처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얻게 하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린 사단의 영에 아직도 붙잡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그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결국 그것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갈 때 진정한 인생 로드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하려면 방법은 뭐냐면 날마다 매일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것만은 안 된다 생각하는 그것도 내려놓는 훈련. 잘 안 되지만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매여서 목적이 되는 사람이요. 그것도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없는 삶도 살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넉넉하게 돈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것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삶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하나님은 다 지쳐도 그래도 나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늘 그것만 붙들고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혹 여러분들이 자녀를 목숨 걸고 있다면 한번 자녀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녀들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참 부모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지 이제 안다. 잘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부모로서 정말 완벽하게 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부모로서 얼마나 참 허접했는지 느껴진다. 자녀들에게 막말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아이, 진작에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참 부모로서 잘 본이 됐을 텐데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자유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을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또 드리고 나서 후회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식적이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드러놓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겨요. 헌금에 대해서 드러놓고 우리 교회는 헌금을 너무 강조해 막 하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자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치 않으면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4절 말씀해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얘기해요. 그냥 땅 팔아놓고 안 줘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처럼 하고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전부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 왜 전부를 드리는 척을 했느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왜 너는 전부를 드리는 척했느냐? 왜 척했느냐? 척 하는 척했느냐? 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척했느냐? 이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없습니까? 척하는 거. 기도 안 하고도 기도한 척. 내가 헌금 다 드린 척. 봉사 안 하고도 봉사 다 한 척. 이것을 엄히 경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속이는 영이 물러가고 감추는 것들이 사라져서 모든 관계마다 진실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의지하는 것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지하는 것의 반대말은 뭐냐면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투명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감추는 영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감춥니까? 왜 숨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공급처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참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냐면 안양의 평촌에 가면 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대형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박중식 목사님인데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멈출 줄 모르고 성장합니다. 이 교회 유명한 것은 선교사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교회가 담당한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선교사면 무조건 그 교회 그 호텔과 같이 잘 지어놓은 그 숙소에서 2주 동안 무조건 지내도록 합니다. 왜 2주라고 하냐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주간 딱 제안을 해놨습니다. 2주 동안에는 그냥 무료로 다 공짜로 모든 식사까지 모든 여비까지 다 지원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중풍이 왔어요. 그렇게 목회에 전념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중풍이 와서 꼼짝도 못하고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설교 참 설교 한 말씀 듣기도 교인들이 집중하여 들어야 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중풍에 와서 입이 이렇게 틀어주셔서 어눌하세요. 설교를 정말 그 나름대로 막 힘써서 하는데 들기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교회를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사임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가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회해 주십시오. 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도, 제가 분당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회를 잘해요. 너무도 훌륭하시죠. 교인들이 더 훌륭해요. 어눌하게 설교 한마디 듣기도 정말 버겁고 힘든데도 교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망해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망해도 합니다. 이것이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 목회 철학을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분의 그 어눌함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끝으로 정리를 하면서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버드 대학교 댄 길버트 교수가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도 또 맞는 이야기가 돼서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해서 첫째는 buy movement, not stop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물건을 사지 말고 순간을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 말고 순간을 사라. 뭐냐면 자녀들에게 비싼 거 사준다고 오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비싼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spend on others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 돈 똑같은 돈을 써도 자금 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은 행복지수, 감성지수가 다르답니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buy small sponge라고 하는 거죠. sponge. 작은 베풀물 자주 하라는 거예요. 작은 베풀물 자주 하라. 비싸고 사치로스러운 것은 처음에 귀한 것 같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모품이 되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그렇지만 조그만 선물을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 작은 선물에도 자주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나는 잘하겠다. 그래서 막 명품백, 막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막 이렇게 갖다 주고, 야, 한 방에.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작은 사랑을 계속 심어주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사랑을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buy what you like라고 하는 거죠. 진짜 기쁜 일,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라, 사용하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spend with others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쓰라, 함께 쓰라. 함께 쓰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 내는 문화, 예, 베푸는 문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문화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세요. 저한테 한 통 내주세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좋은 곳에 가도 혼자 간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가지고 나누는 경험을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길버트 교수님이 연구한 대로 정말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길버트 교수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연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로드맵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위장 그리고 위선과 체면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본래에 우리를 향하여 그려놓으신 인생 로드맵을 따른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